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오는 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G7 정상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인권 유린을 비난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8일 바이에른주 쿠린에서 이틀간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G7 정상들은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 미만으로 온도 상승을 제한하고 2050년까지 2010년 기준 대비 40%에서 70% 규모로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필요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협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와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인권 유린과 외국인 억류 사태 등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금융위기와 관련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희망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협상에 열심히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G7 정상회의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와 일본 정상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회의체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미국이 사이버 안보 강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미국 정부 컴퓨터에 대한 대규모 해킹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 즉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독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서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마이클 맥컬 위원장은 일련의 위협 지표를 보면 중국이 미국 정부 컴퓨터를 해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맥컬 위원장은 7일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미 인사국 OPM에 대한 해킹 공격이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이버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싸우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군사작전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독일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는 이라크에 대한 약속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라크 정부군 징병 기준이 미흡하다며 이것이 우선적인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라크 정부군이 필요를 느낄 경우 국제연합군은 추가로 훈련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군을 징병하고 훈련시키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일 실시된 터키 총선거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개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은 41%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쳐 집권 13년 만에 처음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제 신설을 추진해온 에르도안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8일 성명에서 모든 정치 세력이 터키가 지금까지 이룬 민주적 성취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정당에도 단독 정부 구성의 기회를 주지 않은 선거 결과를 모든 정당이 현실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의 인권유린이 심각하다고 유엔 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유엔 에리트레아 인권조사위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관련자 550명을 인터뷰하고 160건의 서면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에리트레아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위반 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위는 그러면서 이사야프 아프웨르키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와 법무, 국방부도 에리트레아 정부 방위군과 집단연과 마찬가지로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영변 이외 북한에 추가 핵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 정권의 핵개발과 참혹한 인권 실태를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다음 달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촉구하는 대규모 인권 행사를 개최합니다.
Can you please help sponsor HR 757, the human rights movement?
북한의 전력 사정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남북한의 전력 생산 능력이 무려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비의 수명 자체가 다하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하지 못하고 유지함으로써
일본의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창설 60주년을 맞았지만 영향력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해 영변 이외에 추가 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오랜 관측을 사실상 공식 확인한 건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이외에 추가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군축 비확산 조약 이행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추가 미신고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추정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북한의 비밀 핵시설을 사실상 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지난 4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을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strongly suspect that there's an enrichment facility outside of Yongbyon.
북한이 비밀 시설에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도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활동은 영변의 핵 활동을 사소한 문제로 보이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비밀 핵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내 장소나 핵시설의 종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이 영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에 주목하면서 만일 성공적으로 완공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작지만 전기 발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 2013년 영변 5메가와트급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함으로써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과정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뜻이 없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밖에 북한이 공격적 목적으로 생물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계속 판단한다며 이는 생물무기 금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를 비난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8일 독일에서 이틀간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정상선언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의 지속과 인권 유린, 외국인 납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열린 정상회의 실무 만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자신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납치는 인권 침해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사안인 만큼 문제 해결에 주요 7개국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최근에 촬영한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어 올 가을까지는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가 5일 공개한 위성사진은 지난 3월과 5월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과 2013년 핵실험이 이루어진 서쪽 갱도 인근 지형과 시설물의 변화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8로스의 잭 리우 연구원은 올해 들어 주변의 흙더미에서 눈에 띌 만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핵실험 준비 동향을 읽을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핵실험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고려할 때 북한이 적어도 올 가을까지는 추가 핵실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쪽 갱도 인근에서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굴착 공사가 진행됐었습니다. 잠시 중단됐던 건설 작업은 이듬해 2월 재개됐지만 또다시 휴지기에 들어갔습니다. 리 의원군은 이와 관련해 굴착 작업이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사를 잠시 멈춘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쪽 갱도 입구 인근에서는 또 가림막이 설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3월 27일 찍은 위성사진에는 벗겨져 있던 가림막이 5월 16일 사진에는 다시 덮여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가림막 설치를 갱도 주변 인력과 물자의 이동 등 핵실험 준비 상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전에도 갱도 입구 가림막의 설치와 철거를 반복했습니다. 리 의원군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 곳곳에 목재가 쌓여 있다면서 지난 15년 동안 벌초된 숲의 넓이가 반경 1km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핵실험장 주지원 구역에서는 지난 3월 1일에 공사가 진행돼 북쪽 방향으로는 새 건물이 들어섰고 서쪽 구조물에는 지붕이 덮인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메르스 감염용 열감지 카메라가 8일 북측 개성공단 출입사무소 등에 설치됐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부는 북측의 입경을 관리하는 출입사무소에 설치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앞서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관련 북한 당국은 앞서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관련 장비를 요청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후 검토를 거쳐 지난 5일 열감지 카메라 3대를 북측에 지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지난 주말 메르스에 관한 북한의 보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개성공단 출입경과 관련한 특이 동향도 현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6.15 공동선언 15주년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북한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핑계로 행사 분산 개최 입장을 통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관련 민간단체들은 공동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 70주년과 6.15 공동선언 15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는 6.15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남측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북한의 분산 개최 입장 통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설득해 민족 공동행사 개최가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측 준비위원회를 믿고 소수의 대표단이라도 방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남측 준비위원회는 아울러 한국 정부 역시 조건 없이 공동행사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측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다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분산 개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번 주 후반에 최종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노력을 해보고 난 후에 최종적인 입장은 밝힐 예정입니다.
남북의 민간단체들은 지난달 초 중국 삼양에서 만나 6.15 선언 15주년 행사를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북측 준비위원회는 그러나 지난 1일 행사 장소와 성격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6.15 공동행사를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열자는 내용의 서신을 남측 준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각종 관영 매체를 동원해 공동행사 무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돌리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은 우리 단체의 접촉 제의를 지속 회피하면서 그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 차원의 공동행사 개최를 거부하고 이런 행사 무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 대변인은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교류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6.15 공동행사도 그런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6.15 공동행사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자 무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넘기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애착을 보이던 6.15 공동행사까지 무산시킨 점으로 볼 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당분간 접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6.15 남북 공동행사는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열린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친지를 둔 재미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하원에 이어서 이번엔 상원에서 역시 같은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건 미국엔 6.25 전쟁 이산 가족, 즉 흩어진 가족들이 적지 않게 살고 있는데요. 이 결의안은 미 국무장관이 이 문제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출신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상원의원은 3일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 내 친척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고령의 한국계 미국인 이산 가족들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이들은 60년이 넘게 북한 내 친지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을 취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우선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친지들의 상봉을 허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도주의적 행보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또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한국계 미국인들을 포함시켜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됐다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4월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원 결의안은 에드로이스 외교위원장과 찰스 랭글 의원 등 2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과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랭글 의원은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3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내 친지 상봉을 우선시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 같은 날 의회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한국 영화 국제시장 상영을 후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곳 미국엔 200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교회가 수천 개에 달하는데요. 이 한인교회들이 연합한 단체가 오는 7월에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인권 행사를 엽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겨냥한 제재 강화도 미 정부와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는 오는 7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다양한 북한 인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KCC의 샘 김 사무총장은 5일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올해 행사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an you please help sponsor HR 757?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미 의원들에게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호소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겨냥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고 올해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하원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샘 김 사무총장은 또 법 제정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북한 어린이 복지법, 이른바 북한고와 입양법과 관련해 행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CC는 이와 함께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한인 2세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올해 행사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미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최근 영어로 같은 하늘 아래라는 책을 펴낸 조셉 김 씨가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행사 첫날인 14일에는 백악관 앞에서 북한인권 회복을 위한 집회를 가진 후 백악관을 따라 행진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어 15일에는 국회의사당 잔디밭에서 연방 하원의원 등 다수의 연사들을 초청해 대규모 집회를 갖고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후 연방 상하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북한 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응답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 인권 운동가인 소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에 민간 단체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North Korea has totally been driven by the actions of individuals.
비정부기구 NGO와 개인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결성에도 민간 단체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KCC 북한의 자유를 위한 한인 교회 연합은 북한 주민들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있는 탈북자들의 고통을 종식시킨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04년 결성됐습니다. 지난 2010년 처음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여섯 번째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4시 23분 30초를 막 지났습니다. 북한의 전력 사정이 열악한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하루 24시간 내내 전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곳 미국이나 한국과는 상황이 크게 다른데요. 그럼 남북한의 전력 사정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무려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력 생산 능력이 북한의 1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한국의 발전 설비 총 용량은 8만 7천 메가와트를 기록한 데 반해 북한은 7200 메가와트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1965년 남북한 전력 생산 능력을 비교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수치입니다. 1965년에만 해도 북한의 전력 생산 능력은 2400 메가와트로 오히려 한국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우위는 1970년대까지 계속됐지만 한국의 빠르고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판세가 역전됐고 그 격차는 해마다 커졌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오히려 전력 설비 용량이 530메가와트 감소해 같은 기간 무려 3만 1000메가와트 늘어난 한국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2000년도에 주로 전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제 중고 전력 설비들을 도입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비의 수명 자체가 다하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하지 못하고 유지함으로써 결국은 발전 설비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원자력과 화력, 수력 발전의 비율이 각각 24%와 65%, 7%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북한은 수력과 화력 발전만으로 모든 전력 생산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화력 발전은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외자 확보를 위해 캐낸 석탄의 상당량을 중국에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생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발전소가 바닷물을 용수로 쓰기 때문에 주로 해안가에 입지를 두고 있는 바람에 송전시설이 낡거나 미비한 북한으로선 내륙지방까지 전력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북한은 또 그동안 연료비가 들지 않는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현재 전체 발전설비에서 수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의 저수 능력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 잦은 가뭄으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저수댐이 그동안 계속 이걸 산에서 물이 내려오고 그러면 뭐 해적물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준설을 해야 돼요. 근데 준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얻으라도 실제 또 가둔지도 잘 못 하고. 그나마 최근에는 이제 가뭄으로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수력으로는 도저히 지금 뭐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지금.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최근 북한이 대안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또한 기술과 돈이 문제라며 지금 단계에서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혁 개방을 통해 외부 사회로부터 지원과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반도 시간 4시 27분 50초를 막 지났습니다. 일본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이른바 조총련이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조총련은 과거 북한 정권의 중요한 자금충일 역할을 했었는데 이젠 중앙건물마저 경매로 넘어갈 만큼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3대 세습과 참혹한 인권 상황마저 세상에 자세히 알려지면서 조총련의 이탈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는 지난 1일 조총련 결성 60주년을 맞아 도쿄에서 제1동포 대축전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허종만 조총련 의장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총련의 전성기를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조총련 결성 60주년을 맞아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총련과 제1동포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 것이며
일본에서 조총련이 결성된 것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당시 남한이나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눌러앉은 한인이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후 좌익 성향의 한인들은 일본 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 제1조선통일민주전선을 결성했다가 1955년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즉 조총련을 결성했습니다. 한편 우파 세력들은 1946년 10월 제1번 대한민국 거류민단, 즉 민단을 결성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가로 현재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 방문연구원으로 있는 마키노 요시히로 씨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조총련이 제일 한인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우세했다고 말합니다.
뭐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조총련이 그 민단보다 힘이 너무 뭐 강했다고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조총련은 그 40만 명 정도 그 가입자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총련은 그동안 세 가지 역할을 통해 북한과 일본을 연결하는 파이프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선 조총련은 북송 사업을 통해 제일 한인들을 대거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9만 3천 명의 제일 한인들이 북송선을 탔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한국인과 결혼한 7천여 명의 일본인 처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조총련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 역할도 했습니다. 조총련은 1990년대 초까지 매년 상당한 자금을 애국 헌금 명목으로 북한에 보냈습니다. 단적인 예로 평양에 있는 안택산 거리와 김만유 병원도 북한에 돈을 보낸 조총련 기업인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 밖에도 조총련은 일본 내 북한 대사관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각종 정치 경제 정보를 수집해 평양에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북일 간의 외교적 접촉이 있을 때 연락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이소자키 아치히토 부교수입니다.
코이즈미 총리가 두 번째 북조선을 방문한 2004년 때는 역시 물 밑에서 조총련의 일본 측과 그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총련은 1990년대 말부터 각종 악재가 터지면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북한이 1998년 8월 일본 열도 상공으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북일 간에는 납치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북한의 망경봉호에 입항을 금지시켰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조총련의 자금줄이었던 조긴 신용금고도 파산했습니다. 그동안 조총련은 이 금융기관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평양으로 송금하는 한편 계열 기업들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이 금융기관이 망하자 조총련의 대북 송금도 줄어들었습니다. 북한 경제사정의 밝은 일본 주간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부편집장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는 일본 엔으로 40억엔부터 50억엔 그렇게 그 정도를 그 뭐 많은 그 일본 엔이 송금되었는데 그것이 2008년도에는 일본 엔으로 2억엔 그까지 급감됐습니다.
조총련은 2002년에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그해 9월 일본의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북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시인한 겁니다. 그동안 납치 사실을 부인해온 조총련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후쿠다 씨는 말합니다.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 그때 2002년에 그 고이즈미 수상에 대해 뭐 사실 있었다고 했을 때는 아마 큰 진격이었습니다. 아마 조총련에도. 네, 제가 아는 그 조총련계 조총련 쪽의 친구들도 아까도 뭐 그 너무 놀랍고 뭐 아마 뭐라 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3년에는 조총련 본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조총련은 도쿄 중심지에 있는 본부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 8천만 달러 상당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해 남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다시 게이오 대학의 이소자키 부교수입니다.
조총련의 재정 상황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 조총련 콤보를 담보로 해서 많은 부재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조총련을 이탈하거나 등지는 한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제일 한인 가운데 매년 만 명 정도가 일본으로 귀화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국적을 버리고 남한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또 제일 한인 중 북한을 고향으로 둔 1, 2세대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북한 전문가인 마키노 연구원은 조총련의 장래가 어둡다고 말합니다.
역시 그 조총련 자체가 너무 이상한 주장하고 있다거나 그런 걸 좀 재료교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호전만이 그 여러 가지 자기 힘을 좀 간주하더라도 좀 미래는 많이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당국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 살면서 특별 영주권을 갖고 있는 제일 한인은 43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8만 6천 명이 조총련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유의 뉴스 최용기입니다.
지난 6일은 한국의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는 날인데요.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태극기를 개양하거나 호국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묘지인 현충원을 찾는 사람들도 한국에 많습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이 현충일을 맞아 전쟁기념관을 찾은 서울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6일은 현충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현충원을 찾아서 참배하고 집집마다 태극기를 개양하기도 하는 등 이날을 의미 있게 보냈는데요. 이렇게 현충일의 의미를 깊게 새기는 사람들도 있고 단순히 휴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충일 아침 거리에 시민들을 만나서 현충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라서 그 현충일이 뭐 하는 날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태극기 다는 날, 빨간 날.
나라를 생각하고 희생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정도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들은 현충일을 단순히 쉬는 날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기성세대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6.25를 생각을 하고 애들한테도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요새 너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현충일날 한식 국립묘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요. 가보면 전혀 젊은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 관심이 없어요.
학교에서 그런 걸 교육을 시켜야겠지요. 그런 게 교육을 안 했으니까 그렇겠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지금 애들 그런 거 안 배웠을 거예요.
현충일이 되면 한국 유일의 전쟁사 종합박물관인 전쟁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쟁기념관은 전쟁의 교훈을 새기고 우리 민족이 두 번 다시 전쟁의 참극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다지는 곳입니다. 전쟁기념관을 찾아서 여러 전시실을 둘러보고 이곳을 찾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군들은 적에게 항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강비와 폭파되는데도 이렇게 나룻바를 타고 뭐고 소총이란이라도 들고 와가지고 다시 모여서 여기서 6일 동안 유엔군이 오도록 시간 벌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때 6월 29일 날 메가더 사령관이 일본에 있다가
이야 이거 할머니가 할머니 어렸을 때 전쟁 났을 때 총 갖고 댕긴 거야 그런 거야 이거.
오늘 영춘을 평안하게 공중 폭격으로부터 영국의 주권을 지켰습니다.
전쟁기념관 관계자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쟁기념관이 1994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대한민국 5000년 전쟁사를 다양한 유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군사 종합 박물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뭐 생각 안 하시던 분들도 아 이번 기회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많이들 오십니다.
매년 현충일에 전쟁기념관에서는 현충일 글짓기, 그림대회, 추모 음악회 등 다양한 관련 행사를 엽니다. 하지만 올해 현충일에는 최근 한국에 돌고 있는 전염병인 메르스의 확산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행사들을 모두 취소했는데요. 이 때문에 예년에 비해 현충일 분위기가 많이 간소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시실을 찾아서 전쟁의 아픈 상처를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전쟁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6월 특히나 저기 저 호국 무슨 보국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둘러봤어요.
좀 의미가 좀 있어서 그런지 좀 마음이 그게 국가적으로나 좀 약간 떨리고 좀 긴장하게 되고 지금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게 통일에 대해서도 얘들을 오늘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얘들을 생각도 가미해서 좀 색다랐던 것 같아요, 느낌이요.
초등학생 관람객들도 이곳에서 현충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인데 저희 전쟁을 많이 모르는데 이번 둘러봄으로써 이곳 전쟁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 국군 장병들과 해병 장병들이 모두 이렇게 피를 흘려서 피와 자기 몸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는데 그 다시 되찾은 나라를 우리가 더 확실히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지킨 우리나라 땅인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지냈다는 게 좀 아쉽고 이제부터라도 그 군인들에 대해서 되게 반성하고 존경하고 감사해야겠다면서 살고 있어요.
특히 6.25 한국전쟁을 겪은 어르신들은 전쟁기념관을 찾은 심경이 더 남달랐을 텐데요.
옛날 참 어려운 시기에 그때 먹지도 못하면서 참 조국을 위해서 크게 고생들하다 희생한 분들을 보니까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밖에 뭐 더 얘기할 게 없네요.
가진 쓰라린 고통을 다 당해가면서 우리가 그 굳건한 의지를 갖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6.25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첫째가 안보 정신이 투철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25 한국전쟁 당시 직접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먼저 간 전우를 그리는 노병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최전방에서 전투를 했는데요. 전투를 하다가 이제 부산을 나가서 병원 생활도 부산 36군 병원에 가서 몇 개월 하다가 휴전되기 3개월 이전에 퇴원을 해가지고 1사단 12연대에서 휴정을 당했습니다. 그거 처참한 거야 뭐 말할 수 없죠. 내가 부산에 가서 나올 때 보면은 그 전우들이 그 부상을 당해서 수족이 망가지고 그래서 그 아우성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런 걸 생각한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
여느 때보다 더 조용한 현충일을 보내며 시민들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막 이런 기리는 날이 있어서 그런 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들을 기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국가와 그 민족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인데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전사자나 또 상위군경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자손들한테 그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걸 못해주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한테도 조금 도움이나 혜택을 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의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양쯔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이 인양됐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먼저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독일 바이에른주의 휴양마을 크렌에서 이틀간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 정상회의가 8일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와 일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기후변화 그리고 그리스 금융위기 또 북한 핵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럼 하나씩 의제별로 좀 살펴보죠.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보면 G7이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민스크 휴전협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 동부내전 사태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예.
러시아는 개입을 부인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주 이미 9천 명의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반군 지역에 들어와 있으며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2월 휴전협정 이후 가장 격렬한 교전으로 양측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요.
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앞서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과 중화기를 우크라이나 방군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신속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분리주의 반군에 대한 지원과 사태 개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별도로 양자회담을 가진 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러시아가 민스크 휴전협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스크 휴전협정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협정을 중재한 독일과 프랑스가 서명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모든 중화기를 철수하고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유럽연합 국가들이 일부 고통을 받더라도 러시아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일치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이와 관련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현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논의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유럽 국가들은 곧 대러시아 제재 이행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직도 수천 명의 적어도 수천 명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러시아는 그럼 어떤 입장입니까?
러시아는 오히려 휴전 협정을 어긴 책임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반군 지역에서 러시아 군인과 중화기가 목격된 후에도 자발적으로 친러시아 반군을 돕기 위해 간 것이지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정상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푸틴 대통령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기후변화 문제도 세계적인 관심사인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 G7 정상들이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섭씨 2도 미만으로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50년까지 2010년 기준 대비 40에서 70% 규모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목표에 견해를 같이 했고요. 또 이를 위해 오는 2050년까지 기술 혁신을 통해 저탄소 경제구조를 달성하고 또 에너지 소비 구조도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책 지원을 위한 유엔 녹색기후기금 1000억 달러 조성에도 G7 국가들이 앞장서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그야말로 큰 틀의 합의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G7 각국이 앞장서서 석유, 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 대신 풍력과 태양연료 같은 청정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의 핵 문제도 논의가 됐죠?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G7 국가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과 함께 북한이 해외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네, 일본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 핵 문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예.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G7이 세계적인 경제국들이 모인 협의체다 보니까 금융 위기도 힘들게 논의됐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좀 결정이 됐습니까?
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금융 위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그리스가 유로존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간이 많지 남아 있지 않은 만큼 매우 열심히 협상 작업에 매달려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이어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과 연계된 구조개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스 금융위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밖에 또 어떤 현안들이 논의됐나요?
네, G7 정상들은 또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한 대응 방안, 또 남중국해 영웅권 분쟁, 그리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문제 등도 논의했습니다.
네. 저희가 G7 하면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G7 플러스 1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참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G8이라고 불렀는데 주요 7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1990년대 이후에는 러시아까지 참가해서 주요 8개국 그러니까 G8 모임이 됐었는데요.
네.
하지만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 러시아는 이 모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규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시간 4시 49분 50초를 막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죠.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발사 실험이 성공했다고요?
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있는 포인트 무구 해군 공중전 중앙무기사단 사격장에서
네.
지난 6일 SM-3 블록 2A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는데요. 미국과 일본군 당국에 따르면요, 이 실험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실시됐습니다. 미군 미사일 방어국의 릭 레오너 대변인은 발사 실험은 성공적이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를 위해 미국에선 20억 달러, 일본에서 10억 달러를 분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통합 30억 달러인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인가요?
네, 미국의 유명한 미사일 제조사죠. 레이시온사에 기존 SM-3 요격미사일을 개량한 것인데요.
예.
이지스함에 탑재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역시 미국 회사인 록히드 마틴사의 이지스 시스템과 연동하도록 개발됐고요. 레이시온사에 따르면 이번 개량형 미사일은 더 큰 로켓 엔진과 더욱 효과적인 미사일 충돌체를 장착했기 때문에 더 넓은 지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물론이고 중거리 미사일의 위협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발사 실험에서 목표 미사일을 그러니까 요격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번 발사 실험에는 탄도 장착 부위와 진로 제어 또 2단, 3단 로켓 출체 분리 실험 등을 실시했지만 목표 미사일을 발사해서 타격하는 실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레이시온사는 이번 발사 실험 성공으로 오는 2018년까지 해상과 해안에 실전 배치하는 일정이 차질없게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했다고 했는데 그럼 양국 해군에 모두 배치가 되는 겁니까?
네, 미 해군 소속 이지스함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콩고급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이고요.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지상 이지스 요격 체제에도 이 미사일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번 해상 요격 미사일 개발을 방위비 분담에 좋은 사례다 뭐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사일 방어지지 동맹의 리키 앨리슨 대표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과 양국 안보 강화를 위해 새로운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기술을 분담한 최고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미사일 개발을 위해 미국은 20억 달러, 일본은 10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양쯔강 유람선 참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460여 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한 아주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 유람선을 인양은 했는데 안타깝게도 추가 구조 소식은 없다고요.
네, 인양된 유람선 내부에 대한 수색 작업이 벌어지면서 탑승자 가족들은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구조 소식을 기다렸는데요. 결국 나오진 않았습니다. 유람선 내부에서는 사망한 희생자들의 시신만이 수습됐는데요.
네.
전체 탑승자 456명 중 생존자는 사고 초기에 탈출하거나 구조된 14명뿐이고요. 선내 수색이 진행된 7일까지 사망자 431명, 실종자는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럼 실종자 11명은 아무래도 강물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종자 수색을 위한 영역도 사고가 발생한 후베이성 젤리언 인근에서 강 하류로 1000km 이상 떨어진 상하이 동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희생자 시신이 대거 수습되면서 사고 7일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명확히 밝혀졌습니까?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앞서 배에서 탈출한 선장은 갑자기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고 이로 인해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고 증언했는데요. 중국 기상당국도 사고가 나던 날 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상국의 악천후 예보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사가 무리하게 배를 운행한 것은 아닌지
네.
또 배를 불법적으로 증축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배 크기를 상당히 늘렸더군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유람선 동팡지승은 원래 길이가 66m였는데요.
예.
승객과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76.5m까지 늘렸는데요. 그러니까 배 길이를 10% 이상 늘린 겁니다. 물론 아직 이런 개조가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환경 관련 소식 아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10명 가운데 8명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기후와 에너지에 대한 세계시민회의라는 이름의 단체가
예.
전 세계 79개국 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 중 10명 중 8명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그동안 유엔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거의 진전이 없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네, 뭐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여러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네.
여전히 지구의 큰 기상변화 흐름일 뿐 인간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며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하지만 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산간 지역에선 오후에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는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 서해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 21도 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는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 27도,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엔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 29도. 함경도 지역입니다. 청진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1도. 함흥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 낮 최고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강원도 원산은 오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 26도. 량강도 해산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0도, 낮 최고기온 23도 되겠습니다. 자강도 강계와 희천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6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6월 9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이어서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함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미국 뉴스 헤드라인에선 하루 동안 일어난 미국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선 뉴스에 나온 용어들과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계속해서 각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통해 미 정치와 사회를 소개해드리는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y name is Carlos Rivas. I am from El Salvador.
제 이름은 카를로스 리버스이고요. 엘살바도르 출신입니다. 오늘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정말 기쁩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세계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희망찬 하루 여시기 바랍니다.